요한복음 49번 메시지 부활 안에 있는 생명 네 번째 믿는 이들과 함께 일하시고 걸어가심 21장 1절부터 14절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믿는 이들과 함께 움직이고 사셨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21장 15절부터 25절에서 우리는 그분이 또한 믿는 이들과 함께 일하시고 걸어가심을 봅니다. 선한 목자와 큰 목자와 목자장으로서 일하심. 주님은 그분의 양떼를 목양해서 교회를 건축하는 목자로서 일하고 계십니다. 목자이신 주님은 새 면이 있는데 그분은 선한 목자이시고 큰 목자이시며 목자장이십니다. 목양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단체적인 것입니다. 단체는 교회이며 교회는 건축입니다. 요한복음 21장과 베드로전서에서 우리는 목양이 교회 건축을 위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을 향한 제자들의 사랑을 자극함. 21장 15절에서 주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그분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되찾아주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었지만 그는 자신의 힘, 즉 천연적인 힘을 너무 의지했습니다. 주님을 위한 그의 사랑은 귀한 것이지만 그의 천연적인 힘은 거절되어야 하며 처리되어야 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천연적인 힘과 자신을 의지함이 처리될 수 있도록 주님의 얼굴 앞에서 주님을 세 번 부인하는 철저한 실패를 허락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뒤로 물러가는 일을 선동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안에 있는 베드로의 천연적인 의지 또한 이 실패로 인하여 처리받아야 했었습니다. 베드로가 다소 실망할 수도 있었으므로 주님은 그분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되찾아 주심으로 그분의 교회를 목양하도록 권하고 순교를 준비하게 하시며 자신의 천연적인 힘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21장 15절부터 17절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은 그의 거듭난 이름이며 거듭난 사람의 새로운 이름인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를 시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시몬은 그의 옛 이름이며 천연적인 사람을 나타냅니다. 베드로가 아직 천연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처음부터 이것을 물어보신 이유는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기 전날 밤 담대히 주님께 말하기를 다른 모든 제자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그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했었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베드로는 자신을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과 달랐지만 강함에서 다른 게 아니라 약함에서였습니다. 주님이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주님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상기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의지하여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은 귀하지만 그의 천연적인 힘은 처리되어야 했습니다. 베드로의 힘은 두 가지에 의해 처리되었는데 첫째는 주님을 부인함이고 둘째는 주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뒤로 물러가는 일을 선동함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 부인함으로써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했고 고기 잡으러 감으로써 두 번째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간 이유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살 때도 역시 같은 문제로 시험받았고 굶주림 때문에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같은 원칙으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감으로써 먹을 것이 부족함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강하고 모든 시험, 심지어 죽음이라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두 번 시험하셨고 베드로는 두 번 다 실패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베드로의 천연적인 힘을 처리하셨을까요? 주님의 손이 베드로에게서 잠시 동안 떠남으로써였습니다. 10장 28절에서 주님은 아무도 믿는 이들을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면전에서 세 번 부인함으로써 주님을 배반했다는 것은 주님의 손이 잠시 동안 베드로를 떠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자신을 너무 의지한다. 내가 내 손에 너를 붙잡음으로 내가 서 있다는 것을 너는 모른다. 만일 내가 너를 붙잡지 않으면 너는 설 수 없다. 이제 내 손을 잠시 거둘 테니까 설 수 있나 보아라. 그리고서 주님은 약간 뒤로 물러서셨고 베드로는 넘어졌습니다. 당신이 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항상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나는 많은 성도들이 수년 동안 심지어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영 안에서 주님과의 교통 중에 많은 사랑스러운 이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에 대해 깊은 느낌과 감사가 있습니다. 난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사역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사역의 능력의 근원을 압니다. 나는 내가 설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내 안에 있지 않고 그분 안에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모두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너무 강하고 자신을 너무 의지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분의 손을 잠시 동안 거두어야 했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넘어져서 주님을 세 번 부인했습니다. 더욱이 베드로는 일상생활의 시험에서도 설 수 없었고 바다로 물러가는 것을 주도했습니다. 그 당시 주님의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아마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뒤로 물러감으로써 드러났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손을 잠시 거두셨고 베드로는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처리하심입니다. 21장에서 베드로는 겸손했고 매우 낮았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그는 매우 실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를 회복시키고 강하게 하고 되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다른 모든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것은 매우 의미 깊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몬아, 내가 며칠 전 다른 모든 제자들 앞에서 그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너는 나를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말한 것을 잊었느냐? 내가 그렇게 말했었지. 이제 시몬아, 나는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를 묻는다. 만일 내가 베드로였다면 어떤 말을 할 면목이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는 매우 당황한 상태였기 때문에 분명한 말로 주님께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주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혹은 주여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당신이 베드로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당신은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 모든 것보다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또는 주여 죄송하지만 저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또는 주여 제가 장담한 대로 이루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을 의지함을 잃었으며 다만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베드로는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만일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줄 압니다. 이전에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사실 당신께서는 내가 실패하고 세 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또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주여 당신께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아시지 저는 모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시험을 거친 파쇄된 사람을 봅니다. 16절과 17절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두 번 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세 번째 이것을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깊이 슬퍼하였습니다. 그는 두 가지 이유로 슬퍼하였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이 질문을 세 번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당신에게 똑같은 질문을 세 번 한다면 당신 또한 매우 걱정스러울 것입니다. 베드로가 슬퍼한 두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 이 질문을 세 번 하심으로써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 것을 상기시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을 때 그는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도 역시 불이 있습니다. 불을 피워서 베드로를 상기시켜주는 주님의 행동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주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야, 저 불을 기억하느냐? 내가 불 쬐면서 나를 부인한 것을 기억하느냐? 너는 불 쬐면서 나를 부인했지만 나는 불 쬐면서 너를 공급한다. 그러므로 주님은 베드로가 불 쬐면서 행했던 것을 기억나게 하셨고 그가 어떤 사람이었으며 어디 있었는가를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공과를 충분히 배웠습니다. 신약 전체에서 베드로에 대한 가장 좋은 그림은 요한복음 21장에 있습니다. 나는 21장에 있는 베드로 형제님을 매우 좋아합니다. 여기에서 그는 부드럽고 온유하고 파쇄됐으며 주님에 의해 시험을 거치고 파쇄되는 공과를 진정으로 배운 사람입니다. 어린 양들을 먹이고 양을 치라고 그들을 권하심.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되찾아 주신 후에 주 예수님은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권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앞 20장은 우리로 생명을 갖게 하는 아들을 믿는 일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장에서는 믿는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문제입니다. 15장에서 열매 맺는 것은 안에 있는 생명의 풍성의 흘러나옴입니다. 여기에서 어린 양들을 먹이는 것은 안에 있는 생명의 풍성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생명의 풍성을 누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을 사랑함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고 생명 공급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믿음이 필요하고 그분을 향하여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주님께 참여하기 위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어린 양들을 먹이는 것은 안에 있는 생명의 풍성으로 양육하는 것이며 양을 치는 것은 교회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양을 치는 것은 무리, 즉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건축과 관계 있습니다. 후에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음으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으며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고 권함으로써 이 사실을 나타냈습니다. 양육함으로 자라는 것은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아직도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이런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주님은 우리와 함께 어린 양들을 먹이고 양을 침으로써 교회의 건축을 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과 베드로전서 2장, 5장의 3장에서 우리는 어린 양들을 먹임과 양을 치는 것이 교회의 건축을 위한 것임을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의하면 주님은 그분의 양머리가 거룩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자신의 혼생명을 내려놓으셨으며 한 무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양들이 한 무리가 되는 것은 진실로 건축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에서 베드로는 갓난아이들인 우리가 자라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도록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전서 5장에서 장로들 중 하나인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양들을 먹이고 목양함으로 보살피라고 권합니다. 양무리를 먹이는 것은 치는 것과 다릅니다. 21장 15절에서 주님은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하셨고 21장 16절에서는 내 양을 치라고 하셨으며 21장 17절에서는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친다는 것은 양을 보살피는 것이고 먹인다는 것은 양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그분의 양을 보살필 뿐 아니라 그들을 영적인 음식으로 먹여야 합니다. 단순히 형제 자매들을 좋아하고 보살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또한 먹여야 합니다. 15절에서 주님은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하셨고 17절에서는 내 양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어린 신자에게나 좀 더 자란 신자에게나 다 먹이는 것이 필요함을 봅니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양무리에 대한 부담을 위임하셨다면 우리는 그들을 먹이고 돌보는 두 가지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심. 죽기까지 그분을 따르라고 그들을 권함. 21장 18절부터 23절까지에서 우리는 주 예수께서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심을 봅니다. 주님을 위한 베드로의 사랑을 되찾아 주시고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치라고 베드로를 권하신 후 주님은 베드로의 순교를 예언하심으로써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라고 제자들을 권하셨습니다. 18절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주님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후에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서 베드로는 이것을 언급했습니다. 이 장에서 주님은 베드로가 죽기까지 그분을 따르도록 준비하고 계셨으나 베드로의 어떠함이나 베드로의 뜻을 따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내 말을 지키지 않으나 나는 내 말을 지키겠다. 내가 나를 위해 심지어 죽겠다고 말했으나 내 말을 지키지 않았다. 어느 날 너는 나를 위해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내가 젊어서는 자유였다. 그러나 내가 늙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사람이 너를 잡아서 묶고 내가 가기를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후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위해 순교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는 예 또는 아니요 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순교를 나타내신 후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주하는 분이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따르는 분이신 나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18절에 나타난 대로 우리 자신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인도에 의해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심지어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다른 것들을 상관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후 베드로는 요한에게 돌이켜서 예수님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주님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일어나는 일은 베드로가 상관할 바가 아니며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 장은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을 사랑해야 하며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주님을 이와 같이 따름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어린 양들을 먹이며 그분의 양을 목양하는 그분의 목적을 성취해야 합니다. 그분을 따르는 사람 중 얼마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을 것임을 나타내심. 23절은 주님께서 요한에 대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말씀에서 주님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 중 얼마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을 것임을 나타내십니다. 그분의 보이지 않는 임재 안에서 그분을 따르고 함께 살며 그분의 보이는 임재 안에서 오실 분을 기다리는 제자들. 이 부분의 말씀은 다소 모순된 요소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은 내가 올 때까지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주님이 그들을 떠나서 나중에 그들에게 돌아오겠다는 뜻이라면 어떻게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은 주님을 따를 수 있었겠습니까? 젊었을 때 나는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었고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따를 수 있도록 주님이 여기 계신다면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 그분이 이미 여기 계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분이 오실 뿐이면 그분은 우리와 분리되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따르도록 요구하실 수 있을까?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주님의 보이지 않는 임재입니다. 그분의 보이는 임재에 따르면 그분은 제자들을 떠나서 나중에 돌아오십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임재에 따르면 그분은 항상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한면으로 그분은 그들과 함께 계시며 또 한면으로는 그들과 떨어져 계십니다. 그러므로 한면으로 그들은 주님을 따를 수 있고 또 한면으로는 그분의 돌아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에는 보이지 않는 임재와 보이는 임재의 두 면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이지 않는 임재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나 주님은 여기 계시며 우리는 그분을 따릅니다. 그분은 여기에 보이게 계시지 않으며 우리는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열쇠는 주님의 놀라운 임재입니다. 이 시대에서 그분의 보이지 않는 임재가 보이는 임재보다 더 좋습니다. 그분의 보이지 않는 임재는 더 귀하고 유용하며 뛰어나고 풍성하고 실제적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임재의 두 면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보이는 면에서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면에서 말하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며 우리는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 주님은 그분의 보이지 않는 임재를 깨닫고 훈련하고 살도록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셨습니다. 23절에서 주님은 얼마에 믿는 이들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를 것이고 얼마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을 것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매우 실제적인 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났으며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졌음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거룩한 위임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으며 우리는 모든 양들이 한 몸이 되어 영적인 집이 될 때까지 그분의 양을 먹이고 양떼를 침으로써 주님의 목적을 성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해야 하지만 아직 실제적인 생활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생활을 돌보시리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생활 문제를 그분의 손에 맡기고 거기에 두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뜻 아래 있다면 주님께서는 확실히 우리의 생활을 유지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주님의 간증을 위해서 고난과 희생을 감수해야 하며 심지어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과 21장에서 다룬 것들의 범위는 매우 광대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부활을 발견함에서 시작하여 그분의 다시 오심으로 끝납니다. 이 두 장은 주님의 부활과 다시 오심 사이에서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을 보여줍니다. 이 두 장 사이에는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 생활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곧 특별히 개인적인 새벽 집회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을 추구함과 부활 안에서 주님을 봄과 주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함으로써 형제들과 아버지와 관계된 주님의 부활의 계시를 받음과 주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한 믿는 이들의 집회와 주님에 의한 성령의 내심과 주님을 대표하기 위해 위임과 권위를 가지고 주님에 의해 보내어짐과 주님 안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가와 우리의 매일의 생계를 위해 어떻게 그분을 신뢰하는가를 배움과 우리의 천연적인 힘이 처리받게 함으로 주님을 사랑함과 파쇄되고 자신을 의지함을 잃고 우리의 신뢰를 주님 안에 두는 것을 배움과 교회 건축을 위해서 양무리를 침과 몇몇이 자신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인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죽기까지 그 안에서 주님을 따랐던 주님의 보이지 않는 임재를 훈련함과 얼마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있음 등입니다. 우리가 본 대로 요한복음은 영원 과거 안에 있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성육신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과 부활의 긴 과정을 거치신 후 이 말씀은 생명 주는 영, 거룩한 공기, 거룩한 호흡이 되셨습니다. 헬라어에서 공기라는 단어는 호흡과 영과 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이 영원한 말씀이 그런 호흡과 영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누림을 위해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제 부활 안에서 생명이자 그 영이시며 우리와 함께 움직이고 살고 일하시며 걸어가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만나십니다. 부활 안에서 생명과 그 영과 거룩한 호흡으로 그분은 계속해서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보이게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와 만나고 우리와 함께 움직이고 살고 일하시고 걸어가실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가 영접한 바로 그 주님이시며 우리가 봉사하고 경배하며 누리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안에 계시는 바로 그 만유를 포함한 영이십니다. 그분을 찬양합시다. 요한복음은 결론이 없습니다. 이 책은 닫혀있지 않으며 아직도 성령의 손길 아래에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의 요한복음은 2000 내지 3000장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은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으며 우리는 그 손길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